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자료를 해킹하고 훔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13일 성명에서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해커들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단체들의 침투한 사건과 관련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커들은 코로나 연구와 관련된 네트워크 인력으로부터 백신과 치료제, 검사에 관한 귀중한 지적 재산과 공중보건 데이터를 찾아내고 불법적으로 획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또 이들 단체를 목표로 한 중국의 시도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해커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FBI는 코로나 관련 연구단체들이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신원 확인을 강화하며 다른 보안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FBI 성명을 비판하며 미국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통제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온 세계보건기구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이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새로운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온 사무차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풍토병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며 이 바이러스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와 같은 질병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치료법과 예방법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예전처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온 사무처장은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만약 각국이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시스템 없이 정상 활동을 재개한다면 감염 사태는 가속화될 것이고 따라서 정부들이 더 많은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재난에 이어 공중보건 재난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섣부른 경제활동과 학교 운영 재개는 위험하다고 경고한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핵심 인물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과 관련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박사의 발언에 놀랐다며 특히 학교에 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파우치 박사는 상원 청문회 증언에서 국가 경제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학교 재개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39만여 명, 사망자는 8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당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 바이러스를 멈출 수 있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대응과 관련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나 당분간은 그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 말레이시아 근해에 해군 함정 세척을 파견해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 해군은 13일 지난주 말레이시아의 웨스트 카펠라 시추선 주변에 두 척의 군함을 파견한 데 이어 연함 전투함 개브리얼 기퍼즈를 이 지역에 추가로 파견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관리들은 중국이 주변 국가들의 해상 자원 개발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이번 작전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해군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자국 대사의 정상적인 외교 업무를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달 초부터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재 프랑스 대사관저에 수도와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최근 베네수엘라의 조처는 카라카스에서 우리의 정상적인 외교 업무를 방해하며 이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외교 업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이번 조처가 신속히 철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구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5개 나라를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앞으로 상호 합의되는 날짜에 화상회의 방식의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등과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이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1에서 3도 정도가 올라가지만 낮 기온은 비 때문에 떨어집니다. 북부 지역은 7에서 11도가 떨어져 낮 최고 기온이 장중에 12도, 성진 김책 지역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등 5개 나라를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1970년대 일본 적군파 요원의 항공기 납치 사건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로 지목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입니다. 미 국무부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날인 12일 북한 등이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에 의거해 2019년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인증됐다는 점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증은 국방 물자와 서비스에 대한 판매와 수출 허가를 금지하고 미국인들과 국제사회에 이들 나라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들 나라가 어떤 이유에서 이번 인증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지난 1970년 일본 항공 여객기를 납치하는 데 관여한 4명의 일본 국적자들이 2019년 현재도 계속해서 북한에 거주 중이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가 언급한 당시 사건은 1970년 3월 일본 적군파 요원 9명이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한 일본 항공 351편 여객기를 공중에서 납치한 요도호 사건입니다. 당시 적군파 요원들은 한국의 승객들을 내려준 뒤 승무원 등을 데리고 평양으로 도주해 이후 북한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들이 납치한 여객기에 요도호라는 별칭이 붙어 있어 요도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197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어지는 12명의 일본 국적자의 생사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일본인 납치 사건도 이번 결정의 배경임을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 수단과 함께 미 국무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해지했지만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원벼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7년 재지정됐습니다. 다만 이번 미국 정부의 인증은 테러 지원국 지정과 별개의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BOE 뉴스 함재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13일 미국과 한국, 일본이 향후 상호 합의되는 날짜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제12차 미한일 3국 안보회의 DDT 공동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 미국의 국방당국자들이 5월 12일과 13일 화상회의로 제12차 3국 안보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안보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영내 안보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그리고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각국 대표들이 세 나라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상호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날짜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2차 미한일 안보회의는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대행과 정석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쯔쯔미치 아키히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미한일 안보회의는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세 나라의 연례 안보협의체로 2008년 이후 이번까지 모두 12차례 열렸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등과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간 부문에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재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제재 지정 관련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490건의 개인과 기관 등 전체 리스트에 해당 문구가 모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문구 추가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되고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이 개정된 데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민간 분야에 더 확실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오토범비어 북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세컨더리 제재를 강화하고 무역 기반 제재를 확대하는 등 경제 제재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북제재법 규정도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동남부 아프리카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 금융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금 제약 등으로 북한의 확산 금융에 대응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라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찰의 크리스 마카담 특수부장 대행은 13일 북한이 개입된 대량 살상 무기와 군수물자 획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first obligation is obviously to have proper non-proliferation control legislation in our country.
마카담 부장 대행은 이날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 루시 주최로 열린 화상토론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비확산 수출입 통제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고 불법 확산 사례 연구에만 전념하는 분석가들로 구성된 금융정보 분석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o that is our machinery to try and prevent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being able to source materials from us.
마카란 부장대행은 이런 기관들이 남아공 내에서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불법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기구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8개 국가가 속한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 방지 그룹의 물루큰 이르가 두발레 선임 법률 고문은 회원국들이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아울러 회원국들이 유엔안보리 결의 등 관련 제도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금융 제재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했는지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속 조치 과정에서 회원국이 주어진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촉구하는 공개 성명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will serve us a follow-up view, a follow-up mechanism in monitoring the progress of jurisdictions.
이밖에 회원국들에게 관련 법 제정에 관한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다고 두발레 선임 고문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확산 금융을 막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남아공 검찰의 마카담 부장 대행은 관련 법률이 제정돼 통과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아공 검찰의 마카담 부장 대행은 관련 법률이 제정돼 통과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확산 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된 국가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shortcut. You have to have dedicated components that are properly trained, familiar with what has to be enforced to work on these matters.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북한의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식별해 위험 평가에 따라 확산 금융 대응 분야에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의 확산 금융활동 저지와 관련한 또 다른 장애물로는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외교관들이 지적됐습니다. 합동군사연구소의 달리아 돌지코바 연구원은 남아공에 주재하는 대사관이 해당국뿐 아니라 이웃 국가까지 관할하면서 매우 활발하게 불법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마카담 부장 대행은 모든 국가들이 외교관인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공에 상주하는 외교관들이 관할하는 국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마카담 부장 대행은 특히 외교관들의 확산 활동 개입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로 유령회사 운영과 대사관의 은행 계좌,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외교 행랑의 악용 등을 지목했습니다.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선박의 운항이 지난해 제재 등 여파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노후화된 선박의 결함으로 인해서 정선 조치를 받은 비율이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운항한 선박들 가운데는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냉동선도 다수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박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19년 한 해 북한 선박 51척을 검사한 결과 총 411건의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박 한 척당 평균 8건의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 선박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검사를 받은 선박 중 6척은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운항이 중단되는 정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운항 중단 조치를 받은 북한 선박의 비율이 11.76%에 이르며 이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정선 비율은 0.39에서 1.89%에 불과해 북한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탄자니아와 토고 등 10개 나라와 함께 안전 문제가 자주 지적되는 블랙리스트 국가 목록에 올랐다고 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선박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높은 정선 비율과 검사 대상 선박의 결함률 100%를 기록한 건 노후 선박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중에는 건조된 지 46년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에서 제재 위반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발견돼 주목됩니다. 통상 어류 등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냉동선 10척이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수산물 판매를 전면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의 냉동선은 태화봉호와 은파 1호, 동명산호, 성진 3호 등으로 이들은 모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검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동명산호는 안전검사 당시 선주를 원산 시푸드 엑스포트 코퍼레이션, 즉 원산 수산물 수출회사라고 기재해 제재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동명산호가 실제 수산물을 운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선박의 용도와 운영회사 이름에 시푸드가 들어간 점은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BOA가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 선박들은 올해도 안전 문제에서 큰 개선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 사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총 11척으로 이들 모두에서 결함이 발견돼 현재까지 결함 발견율 100%를 기록 중입니다. 이 중 아홉 척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머지 두 척은 중국 다렌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러시아로 향한 북한 선박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러시아로 향한 아홉 척의 선박 중 세 척은 동명산호를 비롯한 냉동선이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국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에 나섰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정권과 신흥 부자계층인 돈주들 간의 갈등 양상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빈센트 코엔 국가분석실장은 13일 최근 북한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채권 발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코엔 실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이 국내 채권을 발행해 기업과 돈주들에게 사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채권을 발행하는 건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엔 실장은 이 채권이 OECD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과는 다른 채권이라며 기본적으로 기업과 돈주들에게 외화를 정권에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누적된 북한의 경제난을 지적했습니다. Because 북한은 생존을 위해 많은 것을 수입해야 하지만 수출을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화가 부족할 것이란 분석으로 그만큼 무역 수지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이 한 달에 8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의 외화 손실을 직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 채권 발행에 나서곤 했다며 북한이 현재 채권 발행에 나설 동기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That our currency, North Korea, might have earned through legitimate trade with China or Russia is now largely cut off.
국경을 대부분 봉쇄한 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합법적인 무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외화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앞서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2일 하와이의 이스트 웨스트 센터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이 현재 채권 발행을 통해 시중에 있는 외화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채권 매입을 강요하면서 사실상 외화를 몰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잘못된 경제 운영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 보유를 선호하는데 그 돈을 뺏어가면 주민들의 반발이 따른다는 설명입니다.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도 채권 발행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 내 신흥 부자계층인 돈주들 간의 갈등 양상이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현재 경제 문제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북한이 국가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길은 계획경제와 자립경제 대신 광범위한 개혁개방에 나서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 북한이 침묵하는 배경과 해법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마지막 순서로 북한 당국의 5개년 전략의 대안 움직임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대신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언급 없이 갑자기 경제 관련 10대 전망 목표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정면 돌파전의 기본 전선은 경제라고 강조하며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 전망 목표의 계획들을 세우라고 독려한 겁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런 움직임이 5개년 전략을 대체하는 것인지 기존 전략을 더 정교화하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But it wasn't clear whether it was a replacement for that strategy or whether it was just a refinement of the
밥슨 전 고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 악화로 10대 전망 목표는 모호해졌고 북한 당국도 경제 목표치를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걸 관영 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사설에서 모든 게 어렵고 부족한 오늘의 형편, 오늘의 난관도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업과 광업의 비중이 국가산업의 절반을 넘는 제어개발국형 산업구조, 광물과 수산물 등 1차 산품이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저급한 무역구조에서 과학기술이 성과를 내긴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김석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과학기술의 정보화란 국제 추세를 적극 수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인 산업기술의 낙후성이 주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자본과 기술이 없는 저소득 개발도상국 수출구조, 휴대폰과 컴퓨터, 자동차, 가전제품 등은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인적자본은 있지만 군수공학과 군사기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투자 비중이 너무 커 민수기술 분야는 빈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자원에만 의존하려고 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고 현상 유지밖에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력갱생, 네, 자력으로 제재로 돌파한다는 게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5개년 전략의 핵심인 전력과 탄광 모두 오랫동안 투자가 없어 기반시설이 무너진 최악의 상황이라며 외국의 대대적인 투자 없인 국가성장발전의 동력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the situation of energy is worse than it has ever been.
가령 홍수로 탄광에 물이 차면 발전기로 물을 퍼내야 하는데 전력과 설비가 부족해 복구에 오랜 세월이 걸리고 지방에 발전소를 세워도 송배전 시설과 설비, 케이블 제작 능력이 없어서 전력을 보낼 수 없는 악순환이 오랜 기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바즈 전 소장은 특히 회사 사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 회사 내 전염병 문제도 불투명한 기업에 누가 믿고 큰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겠냐며 북한 당국의 투명성 문제가 투자 유치의 또 다른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당장 위기는 아니지만 북한의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북한 당국이 공채를 발행하려 한다는 일각의 관측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Also indicating some kind of increased need by the state to collect resources.
프랭크 교수는 최근 온라인 강연에서 북한이 한국 전쟁 이후 공채를 발행한 건 이전까지 두 번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예외적 조치라면서 경제난으로 인해 내수 경제에서 자원을 더 확충하려는 징후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공채 발행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일부 대북 매체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기관 공채와 무역 공채 등 두 공채를 발행한 뒤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VOA에 비필수 소비재 수입 금지 조치나 인민공채 발행 등의 최근 흐름을 보면 정부 부문 외화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없이 국영기업을 가동시키려는 의도, 주로 돈주인 개인의 외화를 정부 부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울러 외화 부족에 직면하게 되면 수입을 줄이려 할 거고 또 민간 부문 외화를 흡수하려 할 텐데 그 수단은 합법적이자 강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국가 재정에 문제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본질적으로 강제 몰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달 21일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국가 예산 납부 의무를 어김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금을 더 많이 걷어 국가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유승민 북한 투자전략팀장은 VOA에 이런 공채와 세제 개편은 사경제 부문의 성장과 이에 따른 돈주의 자금 축적을 북한 정부가 다양한 이유로 조종하려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비공식 경제의 확장에 대한 견제 의도가 있는 반면에 대북 제재로 인한 재정, 통치자금 부족 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귀국으로 인한 외화벌이 감소, 매년 누적되는 20억 달러 정도의 적자, 또 이로 인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봉업 등 관련 산업의 연쇄 타격, 개점 휴업 상태인 관광산업 등 대부분 여건이 북한의 등을 돌리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당국이 정책과학과 국가예산 수입, 지출을 상당 부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중 교역의 장기적인 중단이 외환안을 가속화하고 거의 모든 분야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계획경제국가에서 5개년 전략계획 언급이 사라진 건 역설적으로 긍정적 징후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두 가지 결단을 통해 경제난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re are two. One would say, well, he should give in to the U.S. and do the nuclear.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핵무기 감축에 나와서 제재를 풀고 과거 중국처럼 국가 소유 기업소와 아파트, 집단 농장 등을 돈주 등 개인에게 대여 혹은 판매해 일부 민영화를 시도한다면 국가 재정도 쉽게 확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자력갱생 강조를 통해 그럭저럭 버티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당창건 75주년에 맞춰 5개년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비료와 물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비료의 경우 지난해보다 두세 배가량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사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등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맞서겠다며 천명한 정면 돌파전이 농업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설은 특히 모내기가 한해 농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영농 공정이라며 알곡 증산에 모든 것을 바치는 애국자가 돼야 한다고 주민들을 독려했습니다. 선전 매체 메아리도 12일 전국 각지에서 관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수로와 지하수 시설, 양수장 건설 또는 보수 작업 현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가뭄 조짐까지 겹치면서 식량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식량 증산을 위한 노력 동원을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요 식량인 쌀과 옥수수 모내기철을 맞아 필수적인 비료와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비료의 경우 북한이 필요로 하는 화학비료들이 대북 제재 대상인데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과의 무역이 쪼그라들면서 장마당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 저개발국 농축산 지원 사업을 펼치는 민간단체 굿파머스의 조충희 연구소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 내부의 비료 사정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보다 올해 더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가 있기 때문에 국가밀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대 국경경비대 동원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밀수적인 방법으로 비료를 수입해다가 이제 시장에 풀었는데 올해는 아마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비료 가격이 거의 뭐 한 두 배, 세 배 막 시장에서 이렇게 뛴다고 했거든요.
조 소장에 따르면 평안남도 평성시장에서 지난 3월 기준 복합비료의 가격은 북한 돈으로 킬로그램당 약 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0원에 3배까지 올랐습니다. 요소비료는 지난해 3월 400원에서 올해 1,500원으로 4배 가까이 급등했고 북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질소비료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평성시장은 북한 최대 도매시장으로 이곳에서 3월에 형성되는 비료 가격은 그해 모내기철 비료 가격을 결정한다고 조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GSNJ 인스티튜트의 권태진 박사는 모내기철인 5월 한 달간 쓰이는 비료의 양이 연중 사용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이 시기 비료 투입은 한해 농사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내 비료 생산량이 감소했고 북한의 대중 교역 급감으로 외화 소득이 줄어든 탓에 중국산 비료를 수입하거나 지원받는 일이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가뭄이 지속되면서 최근 수년간 이어진 가뭄 피해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물이 특히 많이 필요한 모내기철을 맞았지만 관계시설과 수로의 노후와 전력난 등 고질적인 문제로 농업용수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와서 물을 많이 잡아넣지 못했고 관계수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수로 상태의 솔비나 수로가 이제 노후화 됐기 때문에 물이 호실되는 양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력 상태가 원만하지 못해서 양수기로 물을 퍼서 공급해야 되는데 양수기 가동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모내기에 엄청난 지장이 들어가거든요. 물 부족 현상이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GSNJ 인스티튜트 권태진 박사는 북한 매체들이 최근 유난히 농업용수 확보를 독려하는 것은 대외 교역이나 외부 지원이 크게 위축된 현실에서 북한 당국이 재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8년 전년 대비 3.4% 감소한 455만 톤 곡물을 생산했고 지난해엔 466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한해 필요 곡물 생산량을 약 570만 톤가량으로 잡고 있어 북한의 식량난이 해를 거듭하면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장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산하위원회가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의회에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직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13일 위원회가 주최한 사이버안보 전략과 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이 같은 지책의 신설 조항을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의 정책 제언 가운데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직 신설 방안을 첫 번째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회계 연도에 신설된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태세를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의회에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첫 보고서에서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며 억지 전략 중 하나로 백악관 내 국가 사이버 국장직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국토안보위원회의 이날 청문회는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의 첫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국토안보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을 사이버 위협국 중 한 곳으로 적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이란과 북한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특히 북한은 제재 회피와 고립되고 부패한 정권 유지를 위해 세계적 연결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의 앵거스 킹 상원 의원은 북한과 같은 약소국도 사이버 공간에선 강대국 수준의 위력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킹 의원은 사이버 공간은 힘의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단위가 아닌 개인 행위자는 물론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위력을 가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아니어도 이 공간에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지 않으면 북한은 점점 더 대담해질 것이고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고위 국방 관계자들이 차세대 미군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하나같이 이음매 없는 통합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청은 앞으로 정미사일의 모든 발사 단계를 추적하는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프레스턴 던랩 미 공군 최고 설계자는 13일 통합적 전쟁 수행 능력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던랩 최고 설계자는 이날 미사일 방어 5호 동맹 MDAA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잠재적 적들이 땅과 바다, 공중, 우주 등 전 영역에서 활동의 자유를 거부하는 능력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군 무기체계의 개발과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던랩 최고 설계자는 특히 차세대 공중우주기반 감시망인 첨단전장관리체계 ABMS 설계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던랩 최고 설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미 공군이 총 4단계 시기로 나눠 이 같은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로 양질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개별적 운용체계들이 다양한 정보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클라우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개별 운용체계들이 쌍방향으로 생태계 조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음매 없는 환경을 구비하고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머신러닝 기반 운용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향후 잠수함, 지상기반체계, 우주자산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미국의 최종 목표는 각 군이 하나로 움직이는 합동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 well as the other services is to be able to operate as one team. That's one joint team.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존 바이어 미사일방어청 국장은 우주군과 연계해 감시 추적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o expand our space sensing capability, and then you got to be able to tie that all together and integrate it and correlate it.
지상 기반 레이더로는 전 세계 미사일의 움직임을 모두 감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우주로 확장해 감지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기존 체계와의 통합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탠 스타피라 미사일 방어청 외부 기술 인터페이스 국장은 실시간으로 모든 미사일 발사 단계를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추진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휘 통제 구조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be able to have the ability to challenge the threat in all phases of flight. Terminal, boost, mid-course.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be able to
미사일의 초기, 중간, 종말 단계를 모두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적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타피라 국장은 또 사이버 방어 능력 통합도 추진하는 등 다층적 방어 역량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석 달 넘게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북 구호단체들은 언제 대북 지원을 재개할 수 있을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이 제약을 받으면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농업기술을 지원해온 미국 친우봉사회는 현재 모든 대북지원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13일 VOA에 국경봉쇄로 단체의 모든 대북활동이 멈췄다고 말하며 다만 올 여름 북한의 인도적 지원 물자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에 북한을 방문해 평양 인근에 운영하는 농장 네 곳을 둘러보며 정상적 활동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방북이 무산됐습니다. 야스퍼 지부장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뿐이라며 국경이 다시 열리면 바로 지원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반입물자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허가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스퍼 지부장은 또 인도 지원 제재 면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계속 대화하고 있다면서 상원에 상정된 신종 코로나 국제적 대응과 보건 법안에서 관련 내용이 부분적으로나마 다뤄져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북한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통과시켜 법적 구속력이 마련되길 희망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6일 미국 내 35개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대북 인도지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야스퍼 지부장은 지난달 유엔의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를 보면 북한 주민 1,010만 명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하고 1,040만 명이 보건 관련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호단체 활동이 제약받으면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결핵치료 사업을 벌여온 또 다른 구호단체는 13일 VOA에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도전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여전히 방북 문제와 물자 수송 등 여러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다렌에는 북한에 반입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각종 지원 물자가 쌓여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북한에 보내려는 의약품은 제조국인 인도에서 출발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렌을 통해 통관될 것이라는 확인을 받기 전에는 물자를 발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핵 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평양과 개성, 해주 지역 내 20여 개 진료소에서 보통 5, 600명의 결핵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유엔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 11일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황 보고서에서 국경 봉쇄와 항공편 중단의 영향으로 북한의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결핵과 홍역, 비형, 간염 등 주요 예방접종을 시행해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의료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의료인에게 공개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린성의 수란시와 지린시를 중심으로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린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랴오닝성과 헤룽장성 등 다른 동북 삼성 지역에서도 잇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린성의 수란시와 지린시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을 통틀어 이를 신규 확진자 수가 0명에서 2명 사이로 유지해왔지만 북한과 가까운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재유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송슈리 대변인은 13일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0시至 24시 各省区市和新疆生产建设兵团报告 신성确诊病例 7例 其中 6例
이 중 6명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린성에서 나왔고 나머지 1명은 해외 역유입으로 상하이에서 신고됐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7일 지린성 수란시에서 지역 공항국 세탁 직원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래 그녀의 가족과 접촉자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린성의 수란시와 지린시에서 총 21명의 집단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란시 시장은 전면적 전시 상태를 선언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린시는 코로나 고위험 지역 수준으로 방역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구역 단위로 전면적인 봉쇄 관리에 들어가면서 출입 시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체온을 측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유동 인구가 많거나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에는 순찰대를 운영하고 모든 여객 노선과 관광버스, 화물 차량의 통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를 벗어나려는 사람은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수란시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랴오닝성 선양으로 간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당국은 이 환자도 지린성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이롱장성의 경우 스위펀허를 통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중국인 다수가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총 2,497명이 이 경로로 이동했는데 이 중 40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은 이제 모두 퇴원했다고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헤이롱장성에서는 현재 천여 명이 시설 격리 중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우준여우 유행병학 수석 전문가는 지린성 내 집단 감염도 러시아 입국자 관련 업무를 했던 공안들에서부터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코로나 발병 상황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23만 2천 명이 감염됐고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준여우 수석 전문가는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정점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 3개월의 확산 방지 경험을 토대로 국부적 집단 감염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현재 중국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8만 2,926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4,633명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자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평양은 아침 14도로 시작되고 양덕은 11도, 신의주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비 때문에 2도에서 8도 내려갔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0도 아래에 머물겠는데요. 양덕이 17도, 신의주 18도입니다. 자강도 중강 아침 최저 10도, 강계 12도로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강계가 19도, 중강 2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해주 아침 최저 15도, 개성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18도, 개성 18도, 사리원은 19도입니다. 강원도 흐리고 비 내립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5도, 장전은 16도,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7도에서 9도 떨어졌습니다. 원산이 19도, 장전이 17도에 머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함흥의 아침 최저 14도, 청진은 11도입니다. 장진은 5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이 장진은 10도가 더 내려가서 12도, 성진 김책 지역이 22도로 북한 지역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양강도 풍산 김영곤 지역은 아침 최저가 6도, 해산은 8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풍산의 13도, 해산의 18도, 삼지연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고요.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자료를 해킹하고 훔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13일 성명에서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해커들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단체들의 침투한 사건과 관련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커들은 코로나 연구와 관련된 네트워크 인력으로부터 백신과 치료제, 검사에 관한 귀중한 지적 재산과 공중보건 데이터를 찾아내고 불법적으로 획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또 이들 단체를 목표로 한 중국의 시도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다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해커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FBI 성명을 비판하며 미국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통제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이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새로운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풍토병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며 이 바이러스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와 같은 질병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치료법과 예방법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예전처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만약 각국이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시스템 없이 정상 활동을 재개한다면 감염 사태는 가속화될 것이고 따라서 정부들이 더 많은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섣부른 경제 활동과 학교 운영 재개는 위험하다고 경고한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핵심 인물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과 관련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박사의 발언에 놀랐다며 특히 학교에 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파우치 박사는 상원 청문회 증언에서 국제경제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학교 재개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3일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랐고 중국과 타이완 양측의 대화 개최를 계속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존중할 것이며 전염병과 싸우는 데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타이완과 맺은 계약 사항을 존중하며 1994년 이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프랑스에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 말레이시아 근해에 해군 함정 세척을 파견해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 해군은 13일 지난주 말레이시아의 웨스트카펠라 시추선 주변에 두 척의 군함을 파견한 데 이어 연함전투함 개브리엘 기퍼즈를 이 지역에 추가로 파견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관리들은 중국이 주변 국가들의 해상자원 개발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자국 대사의 정상적인 외교 업무를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달 초부터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재 프랑스 대사관저에 수도와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최근 베네수엘라의 조처는 카라카스에서 우리의 정상적인 외교 업무를 방해하며 이는 외교 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외교 업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이번 조처가 신속히 철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당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 바이러스를 멈출 수 있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대응과 관련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나 당분간은 그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